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유엔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관한 안보리 고위급 회의를 주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틸러슨 장관은 북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미국의 입장에 대해 지지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과 일본, 한국의 외교장관 등이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틸러슨 장관이 북한의 핵 위협의 전면에 서 있는 이들 나라들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북한과 매우 중대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한과의 심각한 갈등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 이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지만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오늘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정상회의 전야회의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이 역내외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아세안은 또 북한과 모든 관계 당사국들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도록 자제력을 행사할 것과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행동을 삼갈 것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이번 아세안 회의에서 자국을 압박하는 내용이 다뤄지지 않도록 요청하기 위해 태국 주재 대사를 최근 필리핀에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중국의 독자 대북 제재 가능성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중국이 최근 북한 측에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독자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해왔다고 미국에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10억 달러를 요구한 데 대해 즉각 반박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오늘 성명에서 한국 정부가 부지와 지원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사드의 배치와 운영, 유지 비용을 감당하기로 한 한국과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결정은 바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국 대통령이 합의한 사항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지불하기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급격히 경색된 터키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은 오늘 몰타에서 터키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양측의 만남은 터키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실시되고 앞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일부 유럽 국가들을 나치에 비유해 강력히 비난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요하네스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양측 간 현 상황이 분명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서로가 적절하고 우호적이며 생산적인 협력이 필요한 여러 부문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리핀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마닐라 경찰서에서 비밀 감옥을 발견했습니다. 이곳에서는 12명의 남성과 여성들이 일주일째 수감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구금자들이 가족이나 변호인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처절하고 극도로 과밀화된 상태로 고문을 받으며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구금자들은 경찰이 자신들을 풀어주는 대가로 한 사람당 800달러에서 4,000달러씩의 돈을 받아내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겨냥한 춘계 대작전을 선포했습니다. 탈레반은 오늘 언론에 배포한 발표문에서 아프간 34개 모든 주를 대상으로 오늘 오전부터 이른바 만수르 작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이번 작전명이 지난해 미군 무인기 공습으로 사망한 탈레반 지도자 물라 아크바르 만수르의 이름에서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레반은 특히 미국이 주도하는 해외 점령군을 겨냥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중대한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을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 비용은 원칙대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은 워싱턴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대북 송금이 노무현 정부 때가 최대 규모였다면서 그러나 이를 퍼주기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가끔 구름 많고 밤한때 함경남도 동해안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12도, 낮 최고는 16도에서 28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북 간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중대한 충돌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27일 미국의 공영방송인 NPR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설 의도가 있는지 또 그것이 미국의 목표인지를 묻는 질문에 분명히 그렇다면서 바로 그것이 미국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나 미북 간 직접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이며 북한이 핵개발을 몇 달 또는 몇 년 멈추는 것은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북한은 핵무기 보유가 체제 보장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의 체제 유지를 위해 핵무기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 정권의 붕괴나 한반도 통일 가속화를 추진하지 않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이 핵포기 문제를 의제로 삼는다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틸러슨 장관이 미북 직접 대화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분명한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분명히 중대한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길 원하지만 이는 매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역대 미국 대통령들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바라지만 그렇게 풀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군사적 옵션을 유지한 채 여러 새로운 경제 제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범세계적으로 북한이 자신의 최대 도전 과제라며 중국을 통한 해결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매우 열심히 하고 있고 그는 분명히 혼란과 죽음을 보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린 나이에 집권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그가 이성적이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와 관련해 처음으로 비용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드 배치 비용을 10억 달러로 추산하며 한국이 이 비용을 지불하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은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온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27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 비용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게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사드는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하는 경이로운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국방부는 사드 비용은 원칙대로 미국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미국과 한국은 주한 미군 지휘 협정 소파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측이 부지와 기반 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0억 달러는 사드 한 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해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한 공식 논의를 시작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은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은 한국이 부지와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미국이 전력 전개와 운영, 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드 반대 여론이 불거질 때마다 사드 비용은 전액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점을 적극 부각해왔습니다. 한민구 한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사드 비용 전액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민구 장관과 정진석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대화 내용입니다.
사드 운영에 드는 비용 1조 5천억, 그죠? 1조 5천억은 전액
미군 부담.
미군 부담이고,
예.
우리는 부지만 제공하는 거니까,
예.
우리가 부담하는 그 비용이 1조 5천억보다는 훨씬 못 미치는 그런 비용이 되겠네요.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가 배치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일도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치 못하게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 측에 요구하고 나서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한동대학교 김준영 교수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부터 큰 논란이 되는데 이렇게 비용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근본적인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한국 측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사드에 대한 재협상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더 장기적으로 보면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에 따라서 사드에 대해서 전적으로 불리했던 우리가 역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무튼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요. 미국이 저런 식으로 나니까 우리가 재협상이라든지 또는 단계별 협상이라든지 뭔가 협상의 여지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트럼프의 돌발 행동에 일일이 대응하고 정색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협상의 틀에서 원칙론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임성남 제1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갖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 파악에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관련 외교장관 회의 참석차 미국에 체류 중인 윤병세 외교장관을 비롯한 대미 외교 채널을 현지에서 최대한 가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은 북한 문제를 최우선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현재 미국은 중국의 진정성을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잔 쏜튼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대행은 트럼프 행정부의 새 대북 정책이 시기와 긴박성, 노력과 함께 투입하는 재원에 있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차별된다고 말했습니다.
It's a matter of timing, priority, urgency and amount of resources we're throwing behind the effort. So, I mean, this administration's made clear.
쏜튼 대행은 27일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민주주의 수호재단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가 최우선 국가안보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제사회 공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짧은 시간 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압박이 북한의 계산을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해 시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는 말에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한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고 결과를 보기 위해 실제로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도 엿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 대한 진지한 신호를 기다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쏜튼 대행은 미국 정부가 최대 압박의 첫 단계로 유엔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We are certainly focused right now on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270 and 2321.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채택한 대북결의 2270호와 2315를 포함한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불법 활동과 관련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이를 음지로 감췄다면서 국제사회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고 이들 불법 회사들을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 행위를 통해 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정권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28일 안보리에서 북한을 주제로 한 회의가 열리는 것도 이런 미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안보리 의장국 자격으로 직접 주재합니다. 손튼 대행은 안보리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에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trying to press them to more strictly implement those resolutions.
중국이 안보리 결의를 더 엄격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어떤 부분에서 제재 이행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지 지적하고 있고 북한과의 불법 거래에 가담한 중국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다고 손튼 대행은 말했습니다. 손튼 대행은 솔직히 말해 현 상태에선 중국을 시험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문제에 대해 진지하고 심각성도 이해하고 있으며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 것은 물론 압박의 강도를 높이겠다고 동의했지만 여전히 미국과 중국의 압박 강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손튼 대행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정권에 가하는 압박 강도에서 간격이 얼마만큼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이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재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미국의 한국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방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안정을 저해하는 모든 도발 행위가 미한 동맹과 국민들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 안보에 시급한 위협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지난 26, 27 이틀 동안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미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미한 두 나라는 억제전략위원회를 통해 미군의 전략자산을 정례적으로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가용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전략자산이란 전쟁 수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목표를 압도적인 능력으로 타격하는 무기체계로 핵추진 항공모함과 핵무기로 무장한 잠수함 그리고 B-52와 B-1B 등 장거리 전략폭격기 등을 가리킵니다. 성신여대 이상철 교수의 설명입니다.
그런 무기가 정기적으로 한반도에 전개했을 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수준, 그 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은 특히 핵 능력과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확장 억제 능력을 사용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한국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북한의 공격에 대한 순수한 방어수단으로 한국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동맹 전력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양국 대표들은 한국에 대한 압박과 보복은 비이성적이고 부적절하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또 관련 국가들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필요하게 만든 근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반대하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미한 두 나라가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측은 또 안보정책 구상회의에서 북한이 핵 문제와 관련해 국제적 의무와 책무를 준수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하도록 압박하는 추가적인 방안을 검토하는 등 대북 정책에 대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를 위해 미한일 세 나라의 안보 협력이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방어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3국 협력을 계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국 측에서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 대리를 수석 대표로 국방부와 외교부의 주요 당국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한 통합국방협의체는 지난 2011년 미한 안보협의회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로 다음 회의는 올 하반기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워싱턴에서 세계 탈북자 총회가 열렸습니다.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열악한 인권 탄압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 대표들이 27일 워싱턴에서 세계 탈북자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 탈북자 대표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한국의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입니다.
김정은이 존재하는 한 북한 인민은 계속 정치범 수용소와 또는 굶주림에 더 많은 사람들이 계속 죽어갈 겁니다.
박 대표는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탈북자들은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속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직 북한 군인들로 구성된 서울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인민해방전선의 최정훈 대표는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서는 탈북자들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정권을 반대하는 상황이 오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독재체제의 해결책은 전쟁이 아니라 대북정보 유입, 좀 더 강력한 대북제재, 김정은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하는 등 북한 내부를 흔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 외교부의 이정훈 북한인권대사는 북한인권유린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탈북자들이 책임 규명과 처벌을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The defector community, not only in Korea, but throughout the world, must be at the forefront to challenge the regime.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탈북자들이 아직도 반인도 범죄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에 맞서는 최일선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대북인권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소전 숄티 대표는 북한이 세계 최악의 인권 유린 국가라는 점에 더 이상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게 된 것은 탈북자들 덕분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overwhelming evidence given by the escapees from North Korea has propelled the human rights movement.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제공한 수많은 증거들로 인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운동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탈북자들은 이날 행사에서 김정은 정권 붕괴와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워싱턴 선언도 채택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배고픔에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외면한 채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핵 미사일 도발을 당장 중지해야 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이 모든 반인도적 행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하면서 정치범 수용소 운영과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착취 등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제법적 책임을 촉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북한 자유주간 마지막 날인 28일에는 북한에 정보를 보내기 위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유엔 장애인 인권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초 북한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북한 당국자와 장애인들을 만나 장애인 인권 실태를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리나 데반다스 아길라 특별보고관이 다음 달 3일부터 8일까지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유엔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길라 보고관이 북한에서 장애인 관련 실태를 확인할 것이라며 특히 장애 어린이 상황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인권이사회가 임명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이번 방문이 북한의 장애인 관련 현실과 법, 정책, 프로그램과 함께 2016년 북한이 비준한 장애인 협약을 이행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을 직접 확인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6일 동안 평양과 황해남도 지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현지 당국자들과 유엔 관리, 국제인도주의기구 담당자, 북한의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관계자 등과 회동하고 장애인들과도 직접 만날 예정입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장애인 협약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설적 제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당국자와 인도주의 활동과 장애인들과 실질적 접근법 등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길라 보고관은 일정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평양 고려호텔에서 방북 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방북 후에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지난 4월 25일은 북한 인민군 창건 85주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군부가 지난 5년간 김정일 군대에서 김정은의 군대로 탈바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은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6년 전인 2011년 12월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아들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먼저 한 것은 인민군 최고사령관 자리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셨다는 것을 정중히 선포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리용호 총참모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군부를 물려줬습니다. 특히 리용호는 정치국 상무위원이자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 당정군의 요직에 있으면서 군부와 김정은 후계 체제를 연결하는 핵심 실세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7개월 뒤 김정은 위원장은 리용호 총참모장을 숙청하며 군부 장악에 나섭니다.
리용호 동지를 신병 관계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정치국 위원,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직무에서 해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가인 트로이 대학의 대니얼 핑커스턴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리용호를 먼저 제거함으로써 지난 6년간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 removed Young-ho first and afterwards I thought that that was smart and he's a much smarter.
이어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 내부를 연쇄적으로 갈아치면서 군부 길들이기에 나섭니다. 110만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은 지난 5년간 김영춘, 김정각, 김격식, 장정남, 현영철, 박영식으로 무려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회의 중 졸았던 것이 빌미가 돼 재판도 없이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과거 김일성 시대에는 46년간 인민무력부장이 5번, 그리고 김정일 시대에는 17년간 3명이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에는 무력부장의 재임기간이 10개월이 안 됩니다. 또 인민군 총참모장은 리영호, 현영철, 김격식, 이영길로 바뀌었고 4명 중 3명이 숙청됐습니다. 작전국장도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수 내부에 자신의 측근 인사를 임명하며 군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군서열 1위인 총정치국장에 노동당 조직지도부 출신으로 장성택 제거에 앞장선 최측근 황병서를 임명했습니다. 인민무력상도 총정치국 출신인 박영식을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 군부는 정치군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한국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는 지적했습니다.
독재정 권력에서는 가장 두려운 게 사실은 군부조직입니다. 근데 군부조직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군부를 사찰하고 감시했던 황병서나 박영식이나 이렇게 그 총정치국이나 조직지도부에서 군부를 직접 장악했던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또 성군 정치를 통해 비대해진 군부에 대한 노동당의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6월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성군 정치의 상징인 국방위원회를 없앴습니다.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국방위원회를 국무위원회로 고친 데 대해서와
이 과정에서 군부가 관할하던 광산업 등 외화벌이 사업을 노동당으로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어 혁명 3세대에 속하는 젊은 장성들을 대거 승진시켰습니다. 오진우 전 인민무력부장의 아들 오일정을 상장으로 승진시켰고 송석원, 최문석, 리종무 등 젊은 인사들을 속속 승진시켰습니다. 또 전방부대 사단장과 군단장을 대부분 40-50대로 교체했다고 김진무 박사는 말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자기가 나이가 어릴 때 아무래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뻘 되는 어떤 과거의 군부의 어떤 핵심 원로들을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사람들을 이선을 후퇴시키고 좀 보다 좀 젊은 그런 엘리트들로 충원해가는 과정이 지난 5년 동안 계속돼 왔다고 봅니다. 집권한 3년 차부터 군단장급이 한 40대, 50대, 사단장, 군단장급이 40대, 50대로 대부분 물갈이 됐다.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공포정치와 물갈 인사를 통해 군부를 김정일의 군대에서 김정은의 군대로 개편했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둘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선 북한군의 기강해이가 심각합니다. 일본 NHK 방송이 북한군 내부 문서를 입수해 지난해 5월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남포에 주둔한 한 부대에서는 11명이 군관이 탈영해 장사를 하거나 식량을 구입하고 심지어 마약 범죄까지 저질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북한의 젊은 층에서는 군대 경력이 없는 김정은이 하루아침에 군 최고 사령관에 대한 심리적 반발이 있습니다. 북한군 출신으로 2009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권효진 씨입니다.
김정은이하고 나이가 같은 군인 출신이 한 명 왔습니다. 야, 자기는 생각해보니 김정은이하고 자기랑 나이가 같은데 아버지 세대들이 충실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김정은이한테 한 3, 40년 충실하자니까 눈앞이 보이지 않더라니까 새까맣게. 그래서 자기가 탈북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탈북자들은 군부 고위 장성 교체보다 식량 보급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규정대로 하면 인민군 병사들은 하루 700g 이상의 쌀을 배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병사들은 하루 400g의 강냉이를 배급받는 게 고작입니다. 또 군복 보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군대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과 고기를 바꾼다는 구호 아래 군인들에게 염소를 많이 키우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최영기입니다.
지난 25년간 한국이 북한에 교류 등을 통해 제공한 현금과 현물 규모가 100억 달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하지만 북한에 일방적으로 퍼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최근 정부별 대북 송금과 현물 제공 내역이라는 자료를 내고 지난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25년간 한국의 역대 정권의 대북 거래 규모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한국이 북한에 제공한 현금과 현물 규모는 모두 10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정권별로 보면 노무현 정부 때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과 현물이 43억 6천만 달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김대중 정부 때 24억 7천만 달러, 이명박 정부 때 19억 8천만 달러,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12억 2천만 달러의 순이었습니다. 개성공단까지 폐쇄되면서 남북관계가 사실상 단절된 박근혜 정부 때는 3억 4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치권에선 다음 달 9일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과거 정부의 대북 송금을 둘러싸고 퍼주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19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북한에 넘어간 돈이 현물과 현금을 합쳐 22억 달러, 노무현 정부 시절엔 44억 달러 규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대북 송금액이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많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통일부가 공개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문 후보의 반박이 틀린 셈입니다. 통일부는 그러나 역대 정권 가운데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으로 들어간 현금과 현물이 가장 많았다고 해서 이런 통계가 이른바 대북 퍼주기로 곧바로 연결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현금 22억 달러 가운데 20억 2천만 달러가 민간 차원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산물 등을 수입하고 지불한 대금이나 옷이나 신발 등을 위탁 가공한 대가로 치른 비용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사용하고 있는 대북 퍼주기라는 표현은 교류 등을 통해 북한에 제공된 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는 가정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등 보수 성향 후보들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무기가 돼서 돌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과의 교류는 향후 남북 동반성장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의 교류협력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도 많은 이익을 받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단지 남북 간의 추구한 비용을 퍼주기라는 프레임으로만 볼 수는 없다고 할 수가 있죠.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핵개발 전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향후 남북교류가 재개되더라도 현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북한은 지금 핵미사일 개발로 한국의 안보를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남북교류가 전면화된다고 하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중심으로 현금성 지원보다는 물품성, 즉 북한의 일반적인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물품들, 또 전략물자로 전환이 되게 어려운 그런 성격을 가진 물품으로 만일에 남북교류가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선 그동안 인터넷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역대 정권 대북 송금액이 통일부 자료로 둔갑해 돌았고 이를 토대로 정치적 논쟁이 불거지곤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RFA는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입니다. 심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실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 RFA가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외교부의 미하일 울리아노프 비확산 군축 담당 국장은 24일 러시아 언론과의 회견에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울리아노프 국장은 또 북한의 도발은 비정상적이며 강력히 비난할 만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은 현재로선 시기상조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력 증강을 자제하고 대화에 복귀하자고 제안하고 있지만 북한과 서방 어느 쪽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이달 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변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인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에서 중국을 담당했던 글레이저 연구원은 RF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정상회담이 지나고 불과 열흘 사이에 중국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그동안 북한의 불안정을 조성하지 않는 전제 아래 대북 압박을 가해왔다며 중국이 대북 원유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2차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충분한 대북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금융과 무역 기업에 2차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글레이저 연구원은 또 북한은 과거에는 중국의 전략적 자산이었지만 점점 전략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하지 말 것을 수차례 촉구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은 보도했습니다. RFA는 영국의 집권 보수당 데이비드 리딩턴 하원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의회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 중에 이런 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리딩턴 원내대표는 영국 정부는 수차례 중국 정부의 1951년 유엔 난민협약에 따른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지킬 것을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 상황이 너무나 끔찍해 국제사회가 외면할 수 없다며 지난해 10월 중국과의 인권 대화를 포함해 수차례 이같이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난민협약은 회원국들이 망명자를 박해가 우려되는 국가로 송환해서는 안 된다는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가를 키우는 강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김미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말 이제 생생한 정말 북한의 정보를 오늘 이렇게 통해서 들으니까 굉장히 다른 면에서 느낌이 다르시죠.
서울 양천구청 지하 1층. 대단하신 북한과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양천구협의회에서 마련한 시간인데요. 임경화 회장 이야기입니다.
요 토크 콘서트가 한 분의 전문적인 강의보다도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다른 분야 각자 그 전공하신 분야들이 그 특성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 뜻으로 이렇게 됐는데 호응이 좋고 또 강사님들도 진지하게 또 사실 그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스러워하네.
이 시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각 협의회별로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마련된 시간입니다.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통일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1기에 그 아카데미 그 수강생 모집을 했어요. 근데 뭐 다양한 분들이 한 60여 분들이 이렇게 참여했는데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오늘까지 한 7강인데 전문가들의 그 강의를 듣고 통일 리더로서 양성을 하는 그런 아카데미니만큼 학위열이 아주 굉장히 높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 동안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서 함께하는데요. 지난 4월 24일 월요일에는 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생활이라는 주제로 3명의 탈북자이자 또 북한 문제 전문가가 북한 주민의 일상과 사회통제의 실상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과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남파 공작원 출신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지령으로 남한에 와서 한 간첩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제가 여기 한국에는 두 번에 걸쳐서 침투를 했습니다. 그 당시 했던 그 일이 90년에 이제 한번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선 씨를 접선을 해서 북한까지 데리고 가는 임무. 두 번째는 이제 대한민국에다 두 개의 간첩망을 심어놓고 갔습니다.
이어서 북한 전략센터 강철한 대표의 발표가 이어졌습니다. 강철한 대표는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하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통일에 대한 시간을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정권 때 발생한 김정남 암살 사건하고 또 이제 국가보위성 그 숙청 사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최근에 김정은 정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북한 내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서로 또 이제 또 남북 통일에 대해서 서로 고민하고 이제 그 활로를 찾는 시간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로 가는 그런 길을 여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 3명의 발표자 가운데 마지막으로 발표한 국방부 최은진 위원은 자신의 탈북 과정을 소개하면서 북한의 인권 현실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20만 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들이 그런 시도를 할까 하다가 아니면 시도조차 못했는데 낌새가 그렇다는 이유로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북한과 막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다가 열받은 거예요, 와이프가. 열받아가지고 도배에 가서 우리 남편이 김일성이 사진 있는 신문 가지고 도배를 했다.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러면 북한에서 그게 잡혀갈 죄입니다. 정치공동체에 가야 될 죄입니다.
세 명의 북한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은 시민들, 북한의 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 세 분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 그 실생활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되어서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알거나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적이보다 자세히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나에 대한 그 북한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좀 시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 더 북한 사람들의 그 실생활 사는 것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었고 더 많은 사람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통일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에서 공부하고 있는 시간이 더 의미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남북 분단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됐다고 합니다.
과정 아주 좋습니다. 그 뭐 전혀 그런 걸 접해보지 못한 우리 그 저희들로서는 이 과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한 실정 또는 통일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는 공부가 되고 또는 뭐 느낌이 많이 오는 그런 저희가 되겠습니다.
북한에 관한 정치 또 우리 나라에 대한 어떤 비교 그런 걸 통해서 국가 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주평화통일 아카데미는 5월까지 계속됩니다. 5월에는 북한의 핵 위협과 대응 방안 그리고 정부의 통일 정책에 관한 강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임경하 양천구 협의회장은 이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커지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좋은 그런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그 아카데미가 단타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통일 리더를 양성하는 그런 계기가 돼서 지역사회에서 이 통일운동 확산이 더욱더 이렇게 확산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길게는 다음 달 9일까지 11일간 휴가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식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황금같이 아주 귀한 연휴라는 얘기의 황금 연휴입니다. 이 황금 같은 연휴가 시작됐다는 알림은 비행기를 타고 세계로 나가는 관문이죠.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들려왔는데요. 이 몰려드는 여행 인파에 출국 수속장으로 들어가는 여행객의 줄이 몇 겹씩 길게 늘어선 모습의 사진 한 장만으로도 이 황금 연휴를 즐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인천공항 이용객만 무려 197만 명이 될 것이라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예측이 나왔습니다.
네, 인천국제공항 말고도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공항이 많은데요. 모두 합치면 이번 여행 기간에 해외 여행객 규모가 대단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서울에는 김포공항이 있고요. 부산에는 김해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제주, 청주 등 인천공항 외에 국제공항들이 있고 또 비행기를 타고 국내로 또 여행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인천공항을 제외한 그 비행기 이용객이 217만 5천 명이라고 하고 14개의 공항을 모두 합치니까 414만 7,800여 명이었습니다.
예.
지금 한국 전역의 공항에는 특별교통대책본부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네, 엄청난 인원이 빠져나가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긴 황금 연휴가 만들어진 것인가요?
그 해마다 5월 첫 주는 징검다리 휴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 1일 노동절에 쉬는 근로자들이 많고요. 음력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이 보통 5월 초에 있습니다.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 공휴일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올해는 앞뒤로 토요일, 일요일이 두 번이나 끼어 있고요.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 화요일로 정해지면서 이 휴일 하루 전인 오늘부터 휴가를 낸다면 장장 12일간 휴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네.
또 이 기간에 대부분의 초중 고등학교도 단기 방학을 편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면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여행을 다녀오겠냐며 가족여행을 나선다는 사람들의 아주 다양한 이야기가 관련 보도를 전하는 언론사 인터뷰로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휴를 길게 쓰는 사람들이 많으면 대통령 선거 투표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당초 연휴는 5월 7일 일요일까지였고요. 투표율을 감안해서 이틀 뒤인 5월 9일로 선거일을 정했는데 물론 정확한 것은 투표 당일의 상황을 봐야지 알 수 있겠지만 이 5월 9일 공식 선거일에 앞서서 진행되는 사전투표가 있고 제외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괜찮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는 투표 참여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연휴로 인한 투표율 저하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이 사전투표. 공식 선거일에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를 위해서 투표일 닷새 전부터 이틀 동안 먼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5월 4일과 5월 5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을 비롯해서 전국 3,500여 개 사전투표소가 설치됩니다.
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한국의 유권자들은 텔레비전 앞에 집중을 하고 있다 하죠?
네, 주요 대선 후보들의 텔레비전 토론회가 또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오늘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있는 텔레비전 토론회. 그러니까 VOA 뉴스투데이 2부 방송이 마칠 시각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집니다. 오늘 토론회의 중심 주제는 경제 분야고요. 주요 후보들의 경제, 정책, 공약 등을 또 검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번 선거는 TV 토론회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죠?
네. 그 운동장이나 공터에서 유권자들을 불러놓고 정책도 발표하고 공약을 강조했던 과거 선거운동과는 확연히 달라진 분위기입니다.
네.
그 텔레비전 토론회의 발언 하나하나가 뉴스가 되고요. 지지율의 변화로 확인이 되면서 각 후보 진영에서는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는 날 이 토론 준비를 위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예, 오늘 토론회는 말씀드린 대로 한국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가 바로 나라는 것을 부각시켜야 되는 그런 중요한 토론회인데요. 이 여론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토론회라는 점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는 금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2일에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회가 있습니다만 유권자들이 주목할 수 있는 텔레비전 토론회의 마지막 성적표가 오늘 지금 이 시각 매겨지고 있다는 점에서 후보들의 긴장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지난 25일에 진행된 JTBC 초청 토론회 이후에 여론조사 성적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토론회 잘했다고 계속 평가를 받고 있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거리 유세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도 좀 알아볼까요?
네. 그 후보자들이 꼭 찾아가는 지역의 명소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 뭐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을 제외하고는 진짜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조용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 선거가 치러질 때면 정말 운동장이나 공터가 떠나갈 듯이 아주 큰 소리의 노래나 연설이 있었고 뭐 유권자들도 당연히 이해를 해야 된다 선거니까 당연한 소음으로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의 경향은 이렇게 지나친 소음을 냈다가는 바로 경찰서로 전화가 걸려가는 민원 사항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선거 유세 차량이 아무데나 세워져 있어도 주역 주민들이 주정차 규정 위반이라고 신고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선거운동 때문에 생기는 소음을 규제하는 법규는 지금 없습니다만 유권자들이 귀를 막고 눈살도 찌푸리고 하면은 이거 지지율하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보 진영에서도 조용하지만 강한 선거 유세에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전과는 다르게 인터넷이라든지 SNS 그리고 텔레비전 토론회와 같이 이 후보들의 면면을 또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이 소음을 만들어내는 선거운동 달라져야 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유권자의 인식이 높아진 것도 달라진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요 대선 후보들의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끝으로 살펴볼까요?
네, 대선을 11일 앞둔 오늘 발표된 대선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 한국 사회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 갤럽이 지난 25일에서 27일 사이 전국 성인 1,0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0%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24%, 자유한국당 홍준표 12%, 정의당의 심상정 7%,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4%를 얻었고요. 새누리당의 조원진 후보가 1%의 지지율로 지금 수치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 40%는 지난주 조사보다 1%가 떨어졌지만 최근 3주간 평균 지지도 40%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 관심 사항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지난주보다 3% 지지율이 올라서 10%의 벽을 뚫었다. 오늘 주요 뉴스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오차 범위 내에 지지율 차이를 보이기도 했던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격차가 더 벌어졌네요.
네네. 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최근 2주 사이에 지지율을 13%나 잃었습니다. 고향인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서울 수도권에서도 하락세가 보이고 있고요. 보수층과 50대 지지율을 크게 놓쳤다. 이런 부분이 분석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60대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대에서 50대까지 지지율 1위는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입니다.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의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를 보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VOA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